혹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단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준은 어려움에 빠진 시기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단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연준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무기지 채권 등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채권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성명은 올해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4.8% 감소했다는 상무부의 발표 이후 나왔습니다. 하산 노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걸프 해역이 뉴욕만이나 워싱턴만이 아닌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하니 대통령은 29일 TV로 중계된 내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매일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걸프 해역의 이름과 수천 년 동안 이 해역을 지켜온 이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병사들이 페르시아만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남부 과도위원회 자치지역 수립 선언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8일 성명에서 분리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조치는 예멘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의 정치적 협상을 위한 유엔 특사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오는 5월 20일 개막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이 점차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하이오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우승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8일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72.4%의 지지를 얻어 크게 승리했습니다. 앞선 8일 유력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선거는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지 등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오하이오주 예비선거는 미국 내 주요 주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우편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프랭크 라로스 오하이오주 총무장관은 놀랍게도 총투표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지난 25일 오후 약 150만 개의 투표수가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8일 미국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가 편향되고 극단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이 와전됐으며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를 특별 우려기관으로 생각하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28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종교자유 상황이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면서 인도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을 내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8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영해를 진입한 미 군함을 추적 감시하고 경고한 뒤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전구 리화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도발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핵 위협이 커진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의 강화뿐이라고 버웰 벨 전주한 미군 사령관이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최근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감청과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특수 정찰기들의 출현이 두드러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자주 출현한 미 정찰기는 미 공군의 EAC 조인트 스타즈와 미 육군의 RC-12X 가드레일입니다. 이들 정찰기들은 지난해 말 이후 한반도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 2주간 출격이 급증했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크와 노콜사인, 캐네디언 스카이워처 등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들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는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4일부터 27일 사이 총 8일간 출격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켰을 때만 포착됐기 때문에 실제 출격 횟수를 다 반영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동안 공개리에 8차례나 포착된 건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련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은 27일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인트 스타즈가 저녁에 한반도에 도착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런 움직임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움직임을 보인 또 다른 정찰기 가드레일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북동쪽 상공을 향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27일에는 제다이와 로그 등을 호출부호로 한 가드레일 5대가 출격했는데 이 중 2대가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 뒤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출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했던 지난해 말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된 올해 3월 다양한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찰기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특수 정찰기들이 연이어 출격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관측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의 관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들 정찰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초점을 맞추며 최근 상황과의 연관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The EHCs, the J-STARS, they're looking for things. So they would be looking for things like Kim Jong-un's train. They would be looking for
지상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특성화된 조인트 스타즈가 원산 등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나 열차 등을 추적했을 수 있고 동시에 김 위원장의 유고 등이 촉발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 또한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가드레일은 통신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정찰기라면서 북한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C-12s are over on the east coast with doing signal intelligence, trying to listen to transmission.
다만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민감한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을 통신을 통해 주고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실제 김 위원장과 관련한 교신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들 두 정찰기가 트랜스폰더를 끈 채 과거에도 비슷한 정찰 패턴을 보였을 수 있고 또 훈련 목적의 비행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정찰기들의 출현과 김 위원장과의 관련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모습을 보인 정찰기는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일 외에도 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조인트 스타즈와 가드레일 3대와 별도로 RC-135W 리벳 조인트와 P-3C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 EO-5C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호출 부호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들이 한꺼번에 출현했습니다. 또 22일엔 전 세계에 단 2대뿐인 미 정찰자산 RC-135U 컨베센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건 핵 위협이 커진 북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지속되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핵을 보유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8일 VOA에 이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다 더 주목되는 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didn't have nuclear weapons. They didn't have missile delivery systems.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 now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livery systems and a leader.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는 핵무기나 미사일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8년 동안 집권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핵을 보유한 나라의 지도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영내 모든 나라들도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투명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이상 북한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요소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로 이전과 달라진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을 꼽았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now has in possession a ballistic missile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and has demonstrated a thermonuclear.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 핵폭탄 무기를 시험한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 영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아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ystem is very heavily dependent upon the ruler, since he has such concentrated power. The concern is that, you know, Kim Jong-un has control of.
김 위원장은 핵 전력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다면 정권이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한다면 누가 그를 승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역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faction that China puts in take over, that would be one scenario that I think would create a lot of instability.
하나의 사례로 중국의 파벌이 북한을 장악할지의 질문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깊어가는 긴장 관계에 기반해 생각했을 때 많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이 통치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 부장이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 문화를 지닌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불확실성 역시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보도에 미국과 한국 당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governments who do have information through their agenci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진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거나 식물인간 상태라는 추측성 보도들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 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보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 강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확고한 군사 동맹만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 강화만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BOA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힘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단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유지를 보장해왔다면서 이는 안보 조약과 미한동맹의 탄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을 의지를 가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빠르게 중국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군을 원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약을 맺은 동맹임을 재보증하는 선언, 우수한 기지시설과 훈련 장소의 제공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미군 주둔, 시설 건설과 유지, 훈련과 준비태세 운영과 관련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존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며 여기엔 고정적이고 잠재적 조건으로서 핵 보복 타격력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방조하고 자국 이익에 활용하는 중국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안보의 초석이자 보증인으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요구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북한의 대규모 상비군은 물론 핵무기의 유지를 허용하고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한 북한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언제나 위협이 될 것이라며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노력을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스웨덴 외무장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폼페오 장관이 앤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과 이날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와 지역협력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양자 간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양국이 경제관계를 다시 강화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전염병 상황에서 대서양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미국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해온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과 북한은 스웨덴 당국의 중재 아래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이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인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미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소감 상임위원회를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겁니다. 의원들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는 불확실한 시기에 법안을 상정한 데 의미를 뒀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든지 상관없이 대북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형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의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제프 머클리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일각의 추측을 알고 있지만 추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르지니 바투 헤릭슨 EU 외교 안보 담당 대변인은 28일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럽연합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투 헤릭슨 대변인은 그러면서 EU 목표는 북한 지도부가 현재 진로를 바꿔 무기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추구보다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뢰 구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 조상,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에 관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이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등 해외 협력국들의 최근 노력을 지지하며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바투 헤릭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일 부부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열렸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김 위원장을 대신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 제1부부장의 활동이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계를 책임진 당 중앙의 역할이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은 지난 1974년 김일성 주석이 아들인 김정일을 당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한 이후 불려진 김정일의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승열 박사는 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김 제1부부장의 후계자 공식화 필요성을 키우는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위기 극복 차원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북한의 그 최룡해를 비롯한 엘리트의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박사는 특히 최룡해가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백두혈통이 아닌 신분으로 북한의 유일 지도 체계를 관장하는 조직 지도부장을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맡았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현재 공석인 조직 지도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 제1부부장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선 한계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후계자 조기 공식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령의 나이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심각한 뭐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여정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현실성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정 박사는 북한의 수령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같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로 공식화됐을 당시 당의 두 핵심 기능인 조직과 선전 담당 비서로서 김일성 주석에게 올라가는 보고 라인을 장악하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릴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김제일 보부장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수령 체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감안할 때 여성인 김제일 부부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입니다.
북한 체제 70년 수령 체제라는 것은 항일혁명 투쟁, 소위 혁명 정통, 그것도 이제 항일 빨치산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사 상징성이에요. 그거는 김일성으로 시작되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상징 문화, 상징 그 전통이고,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70년 동안 그렇게 그 남자 세습을 통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홍 실장은 김제일 부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해 자신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 중앙 역할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지만 핵무기 위험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NPT가 핵무기 확산 방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의 구스타보 질라비넨 의장 지명자는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던 회의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지만 핵무기의 위험성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여전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질라비넨 지명자는 27일 영상 메시지에서 평가회의 연기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팬데믹, 즉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dangers of nuclear weapons and the challenges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remain.
2020 NPT 평가회의는 당초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에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NPT 측은 코로나 상황과 UN 본부 활동 재개 여부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4일에서 29일에 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라비넨 지명자는 평가회의가 언제 개최되든 당사국들이 핵무기와 비확산 체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에 참여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주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NPT 강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도구로 평가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비확산 체제 유지, 국제평화와 안보의 기둥으로의 본 목적에 부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별도의 영상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 안보에서 NPT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OVID-19 also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세계가 이미 점증하는 핵무기 사용 위험 아래 놓여 있는 상황에서 NPT는 핵무기 사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며 핵 위협 전면적인 제거를 위한 중심적인 협의체라는 겁니다. 또 당사국들이 팬데믹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도 NPT 조약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회의가 언제 열리든 군축과 비확산 체제 관련 당면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기 통제 약화, 비확산 관련 새로운 도전, 핵보유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 심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나카미스 고위 대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연대와 협력, 강력한 제도 등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며 이런 교훈을 NPT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is teaching us that global crises require unity, solidarity, cooperation, and strong institutions.
나카미스 고위 대표는 NPT 당사국들이 평가회의 연기를 함께 협력하고 공동 이익을 강화하면서 이견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과 타협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도 코로나 대유행 지속에 따른 NPT 평가회의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7일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초석이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근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NPT 평가회의를 통해 당사국의 조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공동 혜택을 인식하며 핵 비확산 체제 강화와 보존을 다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회의를 열어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뒤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며 각국이 제재 이행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28일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 1분기 570여 명의 북한인들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 신규 발급과 비자 연장 등을 금지하며 모든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러시아에서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고 보고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정보기관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료들이 강조했습니다.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28일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회사와 사회운동가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보 침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we need to ramp up information penetration,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use technologies.
정박 선임 연구원은 이날 김정은 대기,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책 출간 행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침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정박 연구원은 미 정부에게 인권 사안이 중요도 면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위원회 NIC 등에서 근무했던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으로 정보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 봉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 유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ompletely agree with you on this information penetration. You know, for me, it's like that's such a key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전직 미 정보 당국자들은 정보 침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 즉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예로 들며 이것이 북한 엘리트 계층과 잠재적 탈북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삶 등 대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도 저명한 탈북자의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 주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보 침투를 늘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do a pretty bad job of showing North Korea what could be possible.
또한 북한의 엄격한 대내외 정보 흐름 차단이 북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정말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생사나 건강에 관해 파편적인 정보들만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정보 차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에도 북한 내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박 연구원은 주민들이 너무 고립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아 집단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반정부 시위가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정박 연구원은 북한에도 기술이 있지만 기술 사용이 심하게 감시되고 있는 데다 저항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 간의 수평적 연결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아래서 많은 불만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박 연구원은 이 같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개별 사안들로만 존재할 뿐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는 조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등 전 세계 통제 국가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인터넷 정보 차단 우회 기술 개발을 돕는 특정 단체에 2년간 총 4,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27일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를 위한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등 일부 통제 국가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 초안은 국제방송법 개정을 통해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오픈테크놀로지 펀드 OTF를 미 정부기관인 국제방송처 USAGM의 독립적인 수혜단체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TF에는 우선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총 4,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북한 등 통제국가들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우회하는 기술 개발 등 전 세계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OTF의 활동을 매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OTF 기금 신설의 목적에 대해 국제방송처 산하 국제방송기관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정보 유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맥카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 폭군과 독재자들은 인터넷 제한, 검열, 감시를 통해 자국 국민들을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억압 정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방송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법안은 OTF를 독립적인 수혜기관으로 승인함으로써 미국이 이런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입지를 다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OTF가 독재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터넷 차단 혹은 검열 기법을 우회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이행 등 억압적 환경에서 언론 자유와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OTF는 전 세계 인터넷 자율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대응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개최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의 코로나 보도 온라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보 통제를 세 나라의 공통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 감염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 감염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We're not seeing the kind of reports as we saw in other countries of widespread North Korea really is as we said at
평양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했다는 내부 문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런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필립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 역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대처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강조하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강조하며 세계로부터 동정과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Iran's internal propaganda mills have generated a very rosy picture for Iranian people. At the same time,
필립스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오히려 정보를 무기화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과 이란의 바이러스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외부의 적에게 비난이 쏠리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스네고바야 유럽정책분석센터 CEPA 연구원은 러시아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3월 초 심지어 3월 말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n early March and even up until to late March, frankly,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tried to conceal.
러시아는 바이러스 통제보다 정보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 사태와 제재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뿐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수십 년에 걸친 사회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There are some who assert that the population is in dire straits not only because of during the COVID but prior to that because of sanctions, the U.S. sanctions.
필립스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의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반입 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지 제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가 지속적으로 밝힌 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지원 의사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재난위기관리지식센터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위험 수준을 전 세계 191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중간으로 분류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이 센터가 산출한 신종 코로나 위기지수를 보면 북한은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된 위험도 수준에서 이란과 이라크, 베트남 등 78개국과 함께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위험지수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보츠와나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시리아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과 노출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취약성과 대처 역량 부족 분야는 각각 4.8점과 4.4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 스위스가 위험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순이었습니다. 또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남수단 차드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 8개 나라가 지목됐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전체 19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위험 노출도 지수는 10점 만점에 2.8점, 취약성은 6.1점, 대응 능력 부족은 0.5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6번째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유럽연합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의 이번 분석 자료는 각국의 행정 집행 능력 등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재난위험관리지식센터는 코로나 위험 관리 지수가 각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토대로 1차 영향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와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2차 영향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국가를 식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8일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14개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건 지난 2001년 이후 20년 연속입니다. 토니 퍼킨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북한 외에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총 9개 나라가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ncludes the 9 countries the State Department has designated as CPCs, most recently in December of 2019. Burma.
이들 9개 나라들은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텐진 도우지 위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 know that there are many prison camps and labor training camps holding the
보고서는 또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탄압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도지위원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 내에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신속히 임명하고 북한 내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의 2000일째 억류적인 한국계 중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년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영혼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한충렬 목사 사주기를 맞아 북한 내 박해받는 지하 교인들을 잊지 말자는 캠페인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의 본부를 둔 미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장문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한국 지부의 현숙 폴리 대표는 장 씨가 북한 감옥에 갇힌 지 2000일이 지났다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소환 보내기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이름 장웬샤이로 알려진 장 씨는 2014년 11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북한으로 끌려가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체포된 지 15개월 만인 2016년 4월에 그와 함께 대북 선교 사업을 펼치던 창바이 교회 한충렬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피살됐다며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단체와 한 목사가 함께 펼치던 대북 선교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장 씨를 납치한 뒤 장 씨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인 한 목사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2017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던 한 목사를 살해했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이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장문석 씨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벌거벗은 이들을 입히며 병든 이들을 돌보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땐 물품을 조달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장 씨를 통해 기독교 신자가 된 북한 주민들이 많다며 신앙으로 박해받는 장 씨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폴리 대표는 지금까지 세계 15개 나라에서 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 천여 통이 김성 북한 대사에게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발표한 또 다른 성명에서 오는 30일 북한 주민 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충렬 목사 4주기를 맞아 지난해 제작한 단편 영화가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님, 나를 왜 도와주자고 그러? 왜 중국 사람이 북한 사람 도와주면 아무 일 없겠소?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너를 도와주실 것 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모든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전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폴리 대표는 전 세계 70개 나라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이 영화를 관람했고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으로 영화를 본 사람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철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북한 주민 상철 씨 가족이 한충렬 목사의 도움으로 굶주림을 이기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과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떠나셨지요. 현재 지금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한 목사의 활동에 대해 잘 아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앞서 VOA에 한 목사가 섬기던 장백교의 신도 3,400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북중 밀무역에 종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의 사역을 지원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ADF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맞아 30여 개 단체와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목사의 피살 경위와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이 한 목사에게 북한 당국이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었다며 중국 당국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북한인 용의자 3명이 한 목사 사례를 전후해 국경을 넘어 오간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당국이 한 목사 피살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 4주기를 맞아 기존 영화를 추가 편집해 길이를 확장한 한국어판 영화를 새로 공개했다며 신앙과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옛 루마니아 공산정권 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가 미국 망명 뒤 세운 기독교 단체로 박해받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중 국경과 풍선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과 생필품 등을 보내고 대북 라디오 방송,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접근을 허용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했고 중국이 투명하게 대처했는지 등 전 세계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여전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접근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지금도 중국의 많은 연구소가 전염병이 있는 병원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다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단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준은 어려움에 빠진 시기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단기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연준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모기지 채권 등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채권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걸프 해역이 뉴욕만이나 워싱턴만이 아닌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9일 TV로 중계된 내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매일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걸프 해역의 이름과 수천 년 동안 이 해역을 지켜온 이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병사들이 페르시아만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던 연중 최대 정세 행사인 양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오는 5월 22일 개막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사회 생활이 점차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억제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하이오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우승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8일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72.4%의 지지를 얻어 크게 승리했습니다. 앞선 8일 유력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선거는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지 등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오하이오주 예비선거는 미국 내 주요 주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우편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프랭크 라로스 오하이오주 총무장관은 놀랍게도 총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지난 25일 오후 약 150만 개의 투표수가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8일 미국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가 편향되고 극단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이 와전됐으며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특별 우려기관으로 생각하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남부 과도위원회 자치지역 수립 선언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8일 성명에서 분리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조치는 예멘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의 정치적 협상을 위한 유엔 특사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이상 4월 3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